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내려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니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오늘 일독서는 탈출기였습니다.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들고 나왔던 양식이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 아직 광야라는 그 삶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이 음식이 떨어지고 나면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모세에게 먹을 것을 요구했고 뭐 그러지 않으면 정말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위협하면서 요구하고 모세도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죠. 하느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연으로부터 내어주십니다. 하지만 그 양식은 육신의 배만 채우는 양식이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전하고 계시죠. 여기서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죠. 육신의 배만 채우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문제가 되지는 않죠. 신앙이란 거의 많은 경우에 물질을 청하는 기복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탈출기 백성과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땅을 바라보는 신앙, 그 신앙의 첫 시작은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점차 점차 하늘을 바라보고 영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물질 속에서 물질 너머에 있는 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탈출기 히브리 백성은 그 신앙의 여정에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죠. 구약의 백성들은 못났고 그 행동을 작태로 여기면서 그들을 조금 못나게 생각하고 신약의 백성, 신약은 그들과 전혀 다른 시대에 그들과 전혀 다른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분법은 그렇게 올바를 때가 별로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서 구약의 백성의 모습과 신약의 백성의 모습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백성도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지만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 백성들은 여전합니다. 가장 치열했던 갈등이 신약에서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었죠. 궁극적으로 이 갈등은 해결되지 못합니다.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교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고 갈라짐을 택하고 말죠. 그게 쭉 역사가 이어지고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은 같은 백성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 것은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뉘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신앙적인 지향점, 영적인 지향점이 바뀐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느님의 모습을 진정으로 깨달음으로써 바뀐 것이고 그 깨달음이 가능했던 이유는 인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깨달음이었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구분되는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변화한 유대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독서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백성이 옛 인간을 버리고 새 인간이 된 이유는 그 백성이 무슨 업그레이드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지향점, 삶의 지향점이 변화하면서 우리는 옛 인간에서 새 인간으로 옷을 갈아입었다라는 겁니다. 삶의 지향점이 바뀐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됩니다. 인간이 곧장 그 바뀐 지향점을 소화하고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지향점을 몰랐을 때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도 전혀 고민되거나 문제될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변화를, 그 땅에서 하늘로의 변화를 예수님은 중요한 예식 안에 고스란히 담아주고 가셨죠. 그 예식이 바로 성체성사를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성체는 빵과 포도주라는 세상의 형상을 버리지 않았죠. 구약의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몸의 양식을 그 형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극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의 형상 안에 썩어 없어질 형상 안에 머무르시는 자기 겸손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성체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체성사는 세상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영을 추구하는 교회의 성사의 정신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예수님은 이 길이 남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을 썩어 없어질 양식 안에다가 담아주셨습니다. 신약을 구약에 담아주신 것이죠. 구약을 버리신 게 아니라 구약에다가 신약의 정신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극단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의 문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조화로움입니다. 극단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이란 다양성의 포용이라는 조화로움 속에서 하나를 추구하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느님의 계명이 되죠. 우리는 영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 추구의 발판은 이 세상이 되고 물질이 되고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영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물질을 부정하고 육신을 부정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현세에 대한 깊은 존중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에 대한 소중함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에 집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영과 이 생의 관계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 생이 더 없이 소중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생의 소중함 속에서 조화로움 안에서 각자의 삶을 잘 꾸려나가야겠습니다.